오늘부터 이사야서 강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강한 체험이 없는 것인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보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체험을 받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중에 또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부르심의 사역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 자세에 따라서 그 시기도 방법도 다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이사야서 6장을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장이라고 하지만은 이사야서 1장 1절에 의하면은 이사야는 우시아 왕 때부터 이미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인류 구원사에 사람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요나, 이 고집불통 요나를 살펴봤지만은 오늘부터는 그 이사야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룬 성경을 선지자, 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서를 제일 앞에 갖다 놓은 이유는 이사야서의 내용이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가장 방대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유대인 전승에 하면 이사야의 아버지는 우시아 왕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를 그 복음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이사야서를 마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어서 이어서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혹은 구약 속에 있는 복음서라고 불리웠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사야서 39장과 40절 사이에 그 분위기나 그 주제나 그 스타일이나 큰 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치 구약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40장부터 돌연 신약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연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후반부 40장부터 66장 신약 성경 27권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을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사야서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로 구분을 하고 저자도 다 다르다고 성서학자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비록 성경책의 저자들이 20몇 명으로 추측을 하지만은 모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든지에 관계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것 같아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기 때문에 성경은 비록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사람 손으로 편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수께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사야서를 자주 인용하셨는데 아마도 그 이사야서에 당신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거룩하신 분, 그렇죠? 오늘 우리 찬성했죠. 거룩하신 분, 또 위대하신 분, 또 사랑이 풍만하신 분,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분. 신학적으로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분.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 내용이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 오늘 찬양했죠. 이사야가 보고 있는 성전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건축한 건물도 아닙니다. 이곳, 지금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이곳,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은 어딜까요? 자, 이사야서 우리 맨 끝장입니다. 6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열왕기상 8절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들의 하늘,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새나라 땅,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나를 보좌, 나의 보좌로 가니까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광대한 우주 어느 한 곳에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층으로 나눕니다. 1층, 2층, 3층.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밖에 있는 하늘이 3층 천, 셋째 하늘인데 이것은 우주 밖에 Beyond Universe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 이거 어디입니까? 이 우주 밖에 됩니다,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고린도 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현존한 우주, 이 유니버스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설명하는 게 뭡니까? 빅뱅 가설이죠. 140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폭발을 한 후 지금도 팽창을 계속한다는 이론으로 오늘의 천문학자들이 정설로 믿고 있는 학설입니다. 자, 140억 년 동안 팽창한 공간이 현재 우주의 크기입니다. 우주의 크기. 그리고 팽창하는데 걸린 시간이 시간이다. 이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빅뱅 이론에서 성립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짐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생겼는데 우주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주입니다. 이 안에 뭐 들어있죠? 요? 이게 은하수, 은하계, 뭐, 지구, 달, 여기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요까지 팽창한데 우리 몇 초 걸렸어요? 5초? 요게 시간입니다. 요가, 요 안이 공간입니다. 우리는 요 공간과 요 시간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자면 제가 지금 우주를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디 있습니까? 우주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꼭 우리 이 안에 있는 줄 알고 우리 생각을 여기다 몰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이 안 되고. 천국은 우주 밖에 있다는 게 이게 빅뱅 이론이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3층천. 이게 3층천이랍니다. 사도바울이 여기 갔다 왔답니다. 근데 우리 현대과학이 빅뱅 이론을 알게 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뭐 기껏해 몇십 년이죠. 그렇죠? 아, 이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참 신기합니다. 자, 이 계속되는 구절.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이 성전이라는 건 우주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주에 가득하다. 여러분, 머릿속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위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스타트랙이라는 그 미국 TV쇼가 있는데, 그 우주 깊은 공간을 떠돌아 다니고 있는 그 우주선들이 있습니다. 뭐, 보야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 우주 공간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하나님 비슷한 신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신이 아주 악한 신이에요. 이 악한 신을 이 묘사를 하는데 그 신이 얼마나 큰지 그 우주선 앞에 그 큰 유리창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냥 이 신의 얼굴로 꽉 찼어요. 그렇게 크다 이거예요. 이 신이 얼마나 크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이 스타트랙의 그 작가가 아마 이 성경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몰라요. 뭐 성경에서 영감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드라마 작가들 다 성경에서 영감 얻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영감을 얻었을지 몰라도 되게 잘못 얻었어요. 이게 어떤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슨 사이즈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러분, 스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천사인데 천사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이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천사들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또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발을 가린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옛날에는 말이죠. 여인들이 자기의 맨발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최대 수치로 알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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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한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지라.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니다. 연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 번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최대로 높이는 것인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천사도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1절에 성전 넓은 성전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런 뜻 같아요. 그것은 성전의 크기나 하나님의 어떤 그 물리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건 분명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 통치의 위대함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하신 분들 얘기를 가끔 듣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같이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에 울었다고 그럽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거듭난다. 본어겐이라고 그러죠.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나오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으앙!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난 때 일어난 현상이 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니까. 두 날개로 발을 가리는 이 천사처럼 자신에게 초라하고 죄 많은 모습을 제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심을 왕을 비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 역시 통치의 개념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은 아무도 살 자가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모세를 반석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이해를 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화로다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들어오면은 어둠은 죽습니다.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잠시 우리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탄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라 하더라. 오늘 등장하는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스랍, 히브리어로 사라프, 스랍, 사라프. 이것은 불타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스랍은 불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의 모습이 불붙는 모습을 하고 있기에 스랍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선지자 다니엘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 보좌가 불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보좌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오늘 6장이 5장이 하나님의 법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코트입니다. 로드 코트. 그래서 5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 법정에서 이사야의 죄가 심판을 받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정일까요? 지금 이것에서 불타는 숯이 이사야의 입술이 나오니까 악이 사해지고 죄사함을 입게 되는데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4절에 거룩 거룩 거룩에 화답하는 소리 연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연기. 왜 하나님 성전에 왜 연기가 나요? 여기 이 말에 힌트가 있어요. 제단에서 숯을 피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불을 피워서 제물을 살라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환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물을 불태워서 연기가 막 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연기가 곧바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증거라 그럽니다. 근데 연기가 막 피는데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사방으로 퍼지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려도 여러분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는 제사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일날 출석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불타는 성령의 불이 나의 입술에 임하고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의 그 메마른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나를 태우는 경험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나서 나의 머리를 때리는 경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찬양할 적에 가슴에 막 뭉클하게 와닿는 거 없습니까? 데이빗 있죠? 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경배하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예배를 좀 들어보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 아니면 이 구절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대신에 주일날 선교지에 나가서 길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네 예배 먼저 열심히 드리고 나가십시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예배 먼저 드시고 봉사하십시오. 이사야에게는 이런 아주 깊은 그 소명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우시아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므낫세 왕 초기까지 그 유대의 다섯 왕을 거치면서 여러분 무려 60년 동안이나 충실하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선지자 중에서 이거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이 모습, 이 체험은 앞으로 이사야의 사역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최소 한 번 이상은 보게 되는데 어디서 볼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딱 한 번 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딱 한 번 이상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사는 것,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죽기 전에 본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은 이거 화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심판 때 서기 전에 하나님을 미리 열어보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직 젊으신 분들이니까 빨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그 열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웃 나라들의 산헤림 같은 그 침공 사건도 있고 나중에 이사야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갔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려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찾으시는 거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는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이거 이사야의 대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말씀을 선포를 갈 때 부르는 아주 그 유명한 찬양곡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구원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 나의 가족, 친구들에게 이거 전하게 떠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하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먼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는 게 제일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도 전에 밖에 나가서 떠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에는 다른 것을 전할 수 없도록 내 입술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숯불을 입술에 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만을 전하러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예수 있으면 높아집니다. 출세합니다. 그런 얘기만 전하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에게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씀만 전하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100배, 10배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 기독교입니다. 용서와 구원을 알기 위해서 아니 심판을 모르고 어떻게 용서와 구원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나한테 있는 죄, 연약함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용서를 알고 구원을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은혜가 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한테 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원이 아니고 심판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게 9절, 10절인데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말씀입니까? 참 이야기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귀는 에 막아버리라 그런 말씀 같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데 이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다고 요한복음 기자가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죠.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안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느냐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다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사람들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들려고 하지 아무리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도 귀 딱 맞고 마음을 닫고 그거 전설이야 그러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뭐 이런 분한테 우리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걸 했는데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뿌린 씨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새가 와서, 새라는 게 여기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씹어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도 그냥 먹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마귀가 씹어 삼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려면은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시작할 때 한 질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죽어버린다 라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Three persons, one nature. 이게 신학 용어입니다. Three persons, one nature. 세 분이지만은 본체는 한 분.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거 해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을 보면 우리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사귀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 구약시대 자주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즐겨하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돼서 우리하고 33년을 사시다 가신 분? 예수 하나님. 이 예수 하나님은 우리가 봐도, 우리가 만져도, 요한 같은 제자는 예수님한테 어리다고 껴안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껴안껴서 죽지 않은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왜 기독교가 예수교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슈발츠 박사 같은 사람도 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는. 그런데 지가 목사래요. 도대체 신학을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물론 제 느낌입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다 다르게 느껴져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움과 이 경외의 높임의 대상입니다. 내가 잘못 저지르면은 그 즉시 회처리를 드시고 나를 때릴 것 같은 거 아주 엄한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 제가 무슨 죄지로 잘못을 안 하고 삽니까? 제가 잘못합니다. 근데 이 무서운 아버지가 나를 회처리를 드리고 나를 때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그냥 얼싸 안고,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대신 맞으신 분이 여러분 어머니의 모습.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서가 정확하게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성령 하나님은 나하고 같은 방에 살면서 나의 모든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방에 사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 무서운 아버지께 나의 사정을 잘 전해줄 것 같은 형님, 여자들한테는 언니, 오빠, 성령님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존재, 동시에 오래 참으시고 연약한 나를 껴안으시는 그 따뜻하신 분, 그리고 나에게 항상 속삭이시면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는 삼일체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공존하고 있는 공의, 사랑이라는 그 서로 상반된 그 속성을 만족시킵니다. 피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천하를 호령하시는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그것도 구유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리시는지 그 신비를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런 신비를 알 수가 없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으면 헛소리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말시온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구약의 그 무서운 하나님은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비스러운 하나님 수가 절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부정을 합니다. 신약 성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이런 서로 상반된 모습의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구약의 두려운 하나님 1장부터 39장까지 또 신약의 예수 하나님 40장부터 66장까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성경책 이사야서 66장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아주 리얼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 마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책 한 권으로 된 것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